네, 오늘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19일입니다. 그래서 25일 크리스마스죠?와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마스의 바로 전주일이죠. 유담은 26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잘 압니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님을 잘 알죠. 물론 이교도와 뭐 바알신의 숭배와 등등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방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찾아갔을 때는 이미 조금 컸을 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구간에서 있는 아기의 모습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내용과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 벌어졌었던 그때의 일, 그러한 사건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해보더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낮고 낮은 이 땅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벌어졌을 때, 한편으로는 그 사건 자체는 놀랍지만 그다지 놀랍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줄 알았어. 그렇죠? 예를 들어,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로 뛰어난 애가 있었는데,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오래간만에 다시 그 가족과 연결이 되어서, 그 아이 봤는데 그 아이가 성장하여서, 큰 기업의 CEO가 되었다. 그렇다면 큰 기업의 CEO가 되는 것은 어렵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 아이의 뛰어남을 어려서부터 생각해 본다면 아, 그 애가 커서 잘될줄 알았다. 놀랍지만 놀랍지 않은. 하나님이시기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실제로 벌어진 일이 상상을 초월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동시에 놀랍지 않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이해를 그냥 뛰어넘습니다. 이해를 뛰어넘기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인 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아기로 태어난 사람이 도저히 사람일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은 이단이 나온다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일 수 없다. 그 때문에 많은 이단이 나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그냥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더욱 서글픈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셨고,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는가? 있었죠, 분명히요. 사도들도 그러했고 초대교회는 유대인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점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적어지고 지난 2000년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비교도 안 되는 숫자로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고 유대인들은 월등히 작은, 거의 없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굳이 이야기하면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성경에 의하면 두 부류의 민족으로 나뉘어지죠.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복음이 분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이 밝히 드러난 후에는 소위 은혜의 시대에는 두 종류의 또한 사람으로 나뉘어지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양쪽 모두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숫자는 지금도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메시아닉 주라고 들어보셨나요? 메시아닉 주라는 그런 집단이 있고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대가는 상당히 큽니다. 지금도. 한 유대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유대인에서 제명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그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을 더 이상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어떤 과정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가족이 있다고 하면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장례식을 치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을 더 이상 가족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죽었다 내 아들은. 유대교를 믿는 혹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당연히 신약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는 소위 유대인이라는 유대인들에게는 삼위일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교리인 것이죠. 신약은 대략 주후 45년경서부터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을 통해 구약을 분명하지 않고 애매했던 부분들이 밝히 드러나고, 과거 구약을 통해서 그림자로만 보여줬던 것들이 완전히 신약에서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의 이 한 66권의 책이 한 사람으로 모아지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구약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메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헛갈리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내용으로 보이는 구절들이 양립해 있습니다. 특히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들을 보면은 구약만 본다 그러면 헷갈리죠. 일단 강한 메시아상, 유대인들은 그것을 붙들고 싶었죠. 강력한, 그래서 모든 다른 민족들이 그분 아래 그냥 평정되는 그러한 메시아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아멘. 엄청 강하죠? 이사야서 32장 1절을 봐도 한 왕이 의로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판단의 공의로 다스릴 터이니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해 숨는 곳 같이 되고 폭우를 피하는 은밀한 곳 같이 되며 마른 곳에 물 있는 강같이 지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늘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크게 기뻐할지니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강력한 메시아, 그 메시아상을 유대인들은 기리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공의와 정의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겠는가. 그런 분을 그들은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금서처럼 읽혀지지 않는 구약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전에 한번 미치 글레이얼 박사라는 분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53장 해석, 이사야 53 Explained라는 책을 지으신 분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분이 구원받은 후 언젠가 그의 어머니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약을 나한테 읽을 것이라면 시도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께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소리칩니다. 신약을 읽지 말라고 했잖아. 읽지 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어머니, 이건 이사야서인데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말합니다. 어쨌든 읽지 말아라. 내가 읽은 것은 꼭 예수 같구나. 올바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약을 조금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금세 알아차리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너무도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공생애의 모습을, 특히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모습, 마지막 모습을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53장을 다시 읽으면서 이 53장만 그냥 같이 읽어도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을 붙이면 사족 같은 그런 느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53장을 다 보지는 않습니다. 다 보면은 너무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를 보겠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크리스마스 25일 전에 53장을 꼭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6절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진정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모두 얹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되는 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이사야서 구절과 지금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정확히 일치하는 말입니다. 7절, 8절은 공정한 재판이 열리지도 않고 재판에 대해서 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63절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잠히 계시고 있었습니다. 구절은 또한 이렇습니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아멘. 이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심으로 또한 이 구절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저녁이 되었을 때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59절에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고 떠나가리라. 부자의 무덤에 묻히시게 됩니다. 밑에 구절들도 이야기하면 정확히 신약의 예수님의 공생애와 일치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기원전 70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아무리 자유주의자, 진정 완전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도 이사야서를 기원전 400년보다 더 빠르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모든 증거들이 너무나 오래된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원전 700년 전에 쓰여진 이 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앞에 부분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2절은 정말 성경에서 거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한 거의 유일한 구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이 몸을 입고 오셨는데 연한 초목, 마른 땅의 뿌리같이 진정 모양도 우아함도 어떤 흠모할 만한 외모를 지니지 않았다. 그렇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군중 가운데서 뵙게 되면 도대체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린 찾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도 험블하게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가장 예수 그리스도 같이 보이지 않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낮게 오셨습니다. 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러나 형이상학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잡고 싶지만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눈높이로 오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진정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정말 뵌다면 그 영광이 너무도 강하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정말 영광이 너무 강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지만 보이지 않기에 잡히지 않기에 정말 알려 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정말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지만, 이 모든 영광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진정 하나이신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낮게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위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뛰어난 학자들은 천재적인 학자들은 어려운 학문을 쉽게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였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이해를 우리를 위해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춰주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월등히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 가장 쉬운 모습으로 그렇게 낮게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3절을 보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췄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진정 잘 알고 느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전능하신 우리가 생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 이 삶의 어려움을 아실까? 우리의 슬픔을 아실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아셨?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당하고 슬픔의 사람이었으며 고통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고통이 무엇인지, 배신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핍박이 무엇인지, 매맞음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우리보다 월등히 더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두 분이 하나시기에 인간의 고통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고통이 있음을 그 우리가 진짜 몸으로 느끼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 또한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고통만 이해하시고 해결을 못해 주시면 그게 뭡니까? 4절과 5절을 그러나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아멘. 이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으니. 아멘.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죠? 그러나 구원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에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당위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친히 오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진정으로 삶에 있어서 슬픔과 고통을 담당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의 슬픔을 갖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맞으셨나? 왜 고통당하셨나? 그것은 우리의 불법으로 인해 그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은 주님이 채찍을 맞으며 살점이 뜯기며 가시관에 피가 흘리며 그 피를 흘리며 손에 못이 박히며 온몸에 피를 쏟아내고 이러시면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 이게 잘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일까 생각을 했는데 옛날 영국 왕국의 왕실에 보면 위핑 보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매맞는 아이. 어리고 젊은 왕자가 잘못하면 이 아이는 왕자를 대신해서 매를 맞습니다. 그 아이가 맞으면 그 왕자의 잘못이 용서가 됩니다. 그 매맞는 아이는 일반적으로 그 왕자와 같이 자라게 되는데 그 아이가 매를 맞으면 왕자가 죄책감을 느끼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일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매맞는 아이의 목적입니다. 웃기죠? 물론 그것을 즐기던 왕자도 있었겠죠. 이 애를 매맞게 하기 위해서. 더 매맞게 하기 위해서 더 골탕을 먹이려고 어찌되었건 우리의 불법으로 인해 주님이 매를 맞아 우리의 불법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이죠. 그분에게 상처가 나면서 그분의 우리의 상처가 아물게 되는 것이고 그분에게 채찍질이 가해지며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분이 끝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며 우리에게는 생명이 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삶의 고통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대신 지러 오신 것입니다. 삶의 고통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담당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도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사는 그 대언자는 글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그렇게 완전히 이루는 사람이 그 말씀이 되신 것이죠. 그 말씀이신 분이, 말씀 자체이신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좀 옮기겠습니다. 수학자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만약 구약에 있는 48개의 메시아의 조건 늘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확률 그것은 0이 157개가 있는 숫자 분의 1. 저는 숫자도 모르겠습니다. 읽을 수 자체가 없는 숫자죠. 1 곱하기 10의 157승 0이 157개의 분의 1이 48개의 조건을 구약에서 있는 메시아의 조건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랍니다. 한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조건을 확인해 봤더니 324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400 몇십 개라고도 그러고. 324개라고 하더라도 48개가 157개의 0이었으면 324개를 했다 그러면 0은 거의 끝이 없이 갈 겁니다. 이것은 확률이 제로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일 수 있는 확률은 예수님밖에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일부가 명확하게 이사야서 53장에 쓰여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렇게 이미 예정되고 대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언된 것을 그대로 이루신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치 오류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기에 놀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놀랍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당연히 일어날 것이기에 놀랍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불법을 감당하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으며 그분의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받았고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서 기록한 대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루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놀랍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불법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그렇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뵐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놀라운 사건이지만 당연한 일이 이루어졌다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엄청난 후회와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초반에 말씀드렸던 강한 메시아의 모습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것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공중에 다시 오심과 후에 지상에 다시 오심으로 인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사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채 7년 환난의 기간을 통과하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겠죠. 하여튼 그 강력한 왕권의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천년왕국 때 바라보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겠지만 또한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진 모든 사실들에 대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될 때는 벅찬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지상으로의 다시 오심은 진정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며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되고 벅찬 소망을 느끼는 그러한 오늘과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